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의 가장 긴 부분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제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닮은 그런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막 꼽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 이첫 번째 시간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그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요셉은 특별히 17세 때 요셉이 17살 때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때 요셉은 17세의 소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7세의 소년 때 이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나 첫 번째 그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가? 어떤 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글들을 보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예언자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그거는 제가 볼때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또 극단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앞잡이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고려할 만합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 도덕적 기준이 좀 명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아마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갖고 어디 사용을 했습니까? 바로 형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갖고 남을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은사를 사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의 형들, 10명의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고자질하면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11번째가 어떻게 그 위의 형들 덩치도 훨씬 클 텐데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려면 소위 믿는 구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누가 결국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나?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할 정도로 그렇게 막할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누가 있었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누구 아들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라헬은 이제 두 번째 베냐민을 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냐민은 어리죠. 그렇다면 그 야곱의 관심은 이 요셉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랐느냐? 옷이 달랐다는 겁니다. 옷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못 입는 옷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왕족과 같은 그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비싸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결국 뭐죠? 이게 이제 명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안 되면 나머지 아들들은 시장에서 옷을 해입히고, 얘는 어디 들고 갔습니까? 현대백화점 쪽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공짜가 하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이 요셉은 옷이 달랐어요. 옷이 뭐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거는 세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형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 요셉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1차적인 결론입니다. 결론. 1차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 이제 오늘 펼쳐지는 이 37장에 펼쳐지는 야곱 가정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친동생에게 살인이라는 엄청난 행동을 가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자,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이 엉망이 되었을 때그 가장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편애. 이 편애가 그 가정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정말 그 가정에 회복하기 힘든 그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야곱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앞에 야곱의 이야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베델에 돌아왔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그 영적으로 성숙했던 야곱도 뿌리칠 수 없었던 마지막 잘못이 뭐냐? 그게 바로 편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베델에 올라왔고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귀하게 세워졌던 그 야곱이 뿌리칠 수 없었던 잘못이 바로 편애였습니다. 편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매한대더 때리고. 그 다음에 미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르신들 아실 텐데 떡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가시면 요번 주는 뭐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정말 미운 자식은 요번 한주 동안 떡을 이렇게 대접하시고 예쁜 자식은 한 방씩 집어가셔야 돼요. 이것만 적용하셔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정에 많은 긴장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냥 뭐막 나가는 거죠.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지금 이 어떤 요셉의 형들은 마음의 미움과 그리고 시기를 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 마치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당시 꿈은 뭔가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보이시는 그 방편으로서 이 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었고 잘 보십시오.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꿈을 그 형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겠습니까?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형들하고 요셉이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묶고 있던 그 곡식단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은 어떻게 했느냐?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곡식단을 우리가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나를 둘러서더니만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그럼 그 꿈대로 한다면 너는 왕이 되고 우리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도 너만 보면 밥맛 떨어지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너는 왕 되고 우리는 그냥 조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8절 마지막에 보면 잘 보십시오. 그의 꿈과 그리고 그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말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이 정도 분위기 안 좋으면 좀더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요셉이 개념이 없는 애입니다. 지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다 참다가 누가 열받았느냐? 그 요셉의 뭐 영원한 우군이었던 그 아버지도 이제는 그 이야기 듣고 열받는 거죠. 아니 형들 뭐 절하는 것 정도는 괜찮는데 아니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 110세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110세, 한 110세 가까이 된 아버지가 그 17살 된 아들한테 절을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야,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꾸중을 했습니다. 이때 11절 말씀해 보면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이때 시기는 뭐냐?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속이 뒤틀려 죽겠는데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이 요셉을 뭔가 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까지 살펴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항상 선하고 형들이 악당이어서 팔린 게 아니라 지금 요셉도 어떻게 했느냐?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 요셉은 왕자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공주병 환자들이었어요. 이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뭐 또 주일이라서 카페 같은 데서 예친 모임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친 모임 모였는데 한 8분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개념 없는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신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우리 예친 식구들이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나머지 집사님들 곡식단이 저를 보고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겠다 그러면 옆에 계신 7분의 우리 예친 집사님들 어떠시겠습니까? 막 우리 조내라 조내 좀. 아시겠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돼서 지금 다른 예치원들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예친 식구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럼 난 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절 받도록 만들고 나는 절하도록 만들고 난 뭐냐 이거지. 그래서 별로 안색이 안 좋고 그런데 특세하면서 한주 동안 마음을 많이 추스렸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예친 모임을 했어요. 그건 이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야기해. 이번에는 꿈에 누구도 나타났느냐? 목사님 얼굴도 나타나고 교구 목사님도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별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예친 8명이면 7별이 나타나더니만 계시록처럼 또 저를 보고 절을 했다 이거죠. 만약 이런 소식 들으면 그러면 완전 치리감입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은사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믿음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포장해서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교회 속에도 사실은 친한 것 같지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간증해서 생긴 벽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저 설교를 할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도 정말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저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모든 만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저분처럼 정말 만사 형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럼 전부 다 아멘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람 차별하나. 누구는 똑같이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섬기는데 누구는 일이 잘 풀리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만사 불통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가 되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병고침을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정말 병고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직도 병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어릴 때 집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제가 들었던 많은 가르침 중에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고 복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도전이 되기보다는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가 많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집은 뭐야? 우리 집은 우리 집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아니 누구 집은 저렇게 풀어주시고 누구 집은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이 저는 일어났던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사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잘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독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잘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야고 요셉의 이야기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연단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자병 환자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갖고 어디 사용하느냐? 이제는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를 높이는데 다른 사람 비참하게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 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리는 약 80km입니다. 8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을 합니다. 아주 효성이 있죠. 그리고 또 가보니까 근데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북서쪽으로 약 한 20km 떨어져 있는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또 그곳까지 요셉이 찾아갑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초점은 누구한테로 옮겨졌느냐? 첫 번째는 야곱이었고 편애하는 야곱,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자병에 빠져있는 요셉,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미움에 사로잡힌 형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미움과 시기를 마음에 눌러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죠. 이제 요셉을 멀리서 봤을 때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이기를 꾀한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완전 욕이죠, 욕.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20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저놈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하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섬뜩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 너는 서고 우리는 절하고 우리에게 절받는 너, 그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거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산상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야기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예수님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도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왜 미움이 살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 형들은 미움 시기를,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미움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살인을 계획하는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때 이제 21절 22절에는 르우벤이 중간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네 동생인데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저절로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23절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깁니다. 이것도 아주 뭐, 그가 그 어떤 그를 구별지어줬던 그 채색 입은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비어있는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요셉은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들은 그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참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귀에는 누구의 소리가 들릴까요? 바로 동생 요셉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형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17살짜리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통곡을. 그런데도 형들은 누구 하나 반응 보이지 않고 앉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정말 동생이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에 이제는 사막을 오가는 무역상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봤을 때 이제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 죽여봤자, 그리고 그 피를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덮었는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팔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는 대신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했던 르우벤이 그 말을 할 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져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결국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야곱의 그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그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십니다. 자, 그 다음 32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동생 요셉의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옷 보십시오.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고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아버지한테 그 사랑했던 요셉,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잘난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은 그 생애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와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야곱이 결국은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후로부터 야곱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뭐겠습니까? 이미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편애를 뿌리쳐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1,000명, 5,000명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서 편애를 극복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편애는 보십시오. 요셉을 결국은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형제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에 불과했습니다. 성도님들, 편애는 모두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정말 밥맛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왕자병처럼 공주병처럼 정말 내가 잘난 것,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도 독이 되고 나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꿈꿨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가진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뭐 죽을 병이 낫고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작지만 우리 속에 있는 편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공주병적인 정상, 왕자병 정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바꿔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어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투시의 은사를 받아요. 은혜를 세게 받다 보니까 투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같으면 동성로를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 정말 화장하고 정말 밝은 얼굴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을 투시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들 마음속에 다 뭐가 있었느냐? 칼이 있더라는 게, 칼이에요. 그 마음에 다 칼을 품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주세요. 거두어주세요. 성도님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간증이었지만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누구도 어쩌면 예외 없이 마음에 칼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했던 서러움,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칼을 갈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깨뚫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칼과 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칼과 창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쟁기와 보습으로. 남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도구로서 칼과 창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힐 때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칼은 형제들을 망쳤고 요셉을 비참한 것에 몰고 갔고 아버지로 하여금 더 이상 살 맛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왕자병적인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형들이 어떤 처리하지 못한 미움과 살인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결국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살아있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것은 아마 37장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마 요셉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껏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요셉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르우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결국 그의 삶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의 연약함,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어떤 형들의 분노,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셔서 때로는 르우벤을 일으키고 유다를 일으키셔서 그 야곱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요셉에게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다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편한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미워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인상적인 한 단어가 있었어요. Radical Gratitude. 과격한 감사. 과격한 감사. 그 Radical Gratitude라는 거는 과격한 감사라는 거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불평한 거, 불안한 거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근원적인 감사, 이 감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 중에 수능을 쳐야 되는 애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 불알, 뭐 뭔가 부족한 것들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말 편애를 넘어설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칼을 품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살리고 섬길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아직도 나도 알지 못하는 칼이 내 영혼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